지금 이 영상 어떠신가요? 지금 어떤 내용이죠? 집이 막 불타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쵸? 그냥 아이들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그 집으로 다시 부모가 돌아갑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상상이 되시나요? 안 되시죠? 지금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구가 지금 이렇게 불타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 산업화 이후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씩 올랐다고 해요. 1도씩 올랐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작년에 너무나 길었던 장마, 그리고 뭐 전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기후 이상 현상들, 이런 것들이 지금 1도 올라서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거 막아야 된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지구의 온도가 2도씩 3도씩까지도 올라간다. 그래서 그거를 온도의 상승을 막아야 된다. 그 온도가 1.5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에너지 전환 활동도 하시고 아마 앞으로 이제 2, 3, 4, 5강까지 듣게 되실 텐데 아마 이 1.5도에 대한 중요성을 아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이 지구 상승 온도를 1.5도씨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교육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불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넋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행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를 혹시 아시나요? 네, 맞아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청소년입니다. 지금은 네. 이 친구가 기후위기 활동가예요. 그래서 환경운동가이고 이 친구가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지금 아까 같은 그런 불타는 지구의 모습을 이 친구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지금 어른들 뭐하고 있니? 정치인들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만 떠들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학교를 파업하고 그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같은 곳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많이 알려졌고 이 친구의 활동이 너무나 그 어른들에게 공감을 받아서 또래 친구들이 같이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같이 시위를 하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같은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이 친구는 사실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내 꿈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당장 저희 같은 우리 어른들의 당장 뭐 20, 30년 미래에는 얼마나 큰 많은 변화가 될지 모르지만 이 친구가 살아야 될 더 큰, 더 먼 미래에는 사실은 지금의 우리의 산업활동, 그 다음에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활동들이 이 친구들에게는 그 꿈을 빼앗겼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당신들이 지금 망치고 있는 지구는 당신들을 위한 지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갈 미래의 나의 지구이다. 우리의 지구인데 너희들이 어떠한 권리로 이렇게 망치고 있느냐. 같이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그런 활동 이후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또 많이 대두가 되었고 때마침 뭐 텍사스에서의 한파, 우리나라 작년에 그런 유례 없었던 기나긴 장마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더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죠. 이게 올해 2월에 미국 텍사스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뉴스로 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뭐 이 정도 뭐 눈이 올 수 있지도 않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현실을 보면은 이 텍사스라는 그런 지역이 원래 이렇게 눈이 왔었던 지역인가? 라는 걸 이제 봐야겠죠. 하지만 원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텍사스라는 지역은 원래 그냥 오히려 좀 더운 이제 지역에 속했고 이렇게 한겨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와본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갑자기 이렇게 큰 한파가 몰아닥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난방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거죠. 우리나라처럼 뭐 배관에 뭐 이렇게 겨울 동파를 대비해서 막 우리 겨울 되면은 뭐 배관 뭐 관리도 하고 뭐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은 이제 보일러실 관리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 지역에 30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왔고 여기는 진짜 에너지가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립되다시피 한 상황이었고 미국 전역에서 6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이 텍사스 지역에서만 이 한파로 3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그럼 한파가 왜 오게 되었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영상에서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왜 한파는 오는 거지? 라고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북극은 아무리 뜨거워져도 추운 지역이잖아요. 아무리. 그쵸? 원래는 여기 있는 찬 공기들이 이 북극 지역에서만 머물러 있었어요.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근데 이제 지구 온도가 뜨거워지고 북극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이 찬 공기들이 기온이 조금 높아지면서 이 북극 주변을 회전하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왜? 우리 어렸을 때 팽이놀이 하면은 처음에 팽이가 빨리 돌 때는 한가운데에서 되게 움직이지 않고 빨리 돌잖아요. 근데 이게 속도가 점점 이제 느려지면 어떻게 되죠? 막 큰 원을 그리면서 막 옆으로 퍼지잖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북극 극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돌던 찬 공기가 이제 뜨거워지면서 이게 속도가 느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 지방의 그러한 한파가 이러한 영향으로 사실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제트기류가 이제 느려졌다고 하는 건데 이 제트기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사실은 작년에 길고 길었던 장마가 있었죠. 사실은 기상 관측 이래 이렇게 길었던 장마가 없다고 해요. 54일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54일 어떻게 보면 두 달 가까이 어떻게 보면은 비와 함께 우리가 지냈던 건데 사실 저 작년 경험을 해보면 저희 집에 에어컨이 아직 없거든요.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어서. 근데 작년 여름에 그렇게 막 고생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냥 여름 어떻게 보면 그냥 에어컨 없이 그냥 무사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조금 좋았지만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만 보면은 너무 많은 우리나라의 인명피해와 재산적인 피해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제가 여기 너무 오랫동안 같이 배웠던 분인데 못 알아봤습니다.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바로 마스크를 서로 쓰고 있어가지고 얼굴을 못 알아봤었는데 지금 이 마스크를 쓰게 되는 우리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도 사실은 기후위기의 큰 영향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중국.
그러니까 뭐 중국은 이제 우리 코로나 그 19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병으로서 인간에게 전염된 첫 번째 사례인 거고 이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야생동물에서 이제 왔다고 하는데 맞아요. 박쥐. 원래는 야생에서 가지고 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는 박쥐가 계속 가지고 있던 거예요. 박쥐가 뭐 작년에 처음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뭐 박쥐는 사실 인류와 함께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작년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처 어떻게 보면은 그 야생으로서만 보존되고 있어야 할 그런 산림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 생활, 인간의 그런 산업 생활, 그 다음에 인간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파괴하다 보니 박쥐의 생활 공간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점차 인간에게 가까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 다 똑같거든요. 뭐 사스, 메르스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일종에서 하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점점 공포로서 다가왔던 거고 사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산림을 파괴하고 야생 동물들의 서식처를 빼앗게 된다면 우리가 또 알지 모르는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있다. 라는 그런 위험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아까 우리 동부청장님도 그 책 표지에다가 탄소중립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주범이 온실가스입니다. 그 온실가스를 우리가 산업활동하고 인간 생활을 하면서 배출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온실가스가 뭐 막연하게 막 무조건 나쁜 거야 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구의 온도를 어떻게 보면은 일정하게 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과잉으로 인간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다 보니 지구 온도 상승이 올라가고 북극의 기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런 한파와 장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은 것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900년대 이제 인간의 산업 활동을 이제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탄소가 얼마만큼 늘어났냐를 보면은 급격하게 막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20년인데 지금 이렇게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갔죠. 지구의 그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그 그래프를 봐도 이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올라가는 온도를 막아야 된다. 지금 더 올라가면 안 된다. 탄소 배출도 지금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까 쓰신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면서 탄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옷, 뭐 책상, 뭐 지금 걸어올 때 여기 오실 때 이용했던 뭐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다 탄소를 배출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이걸 당장 안 쓰고 살 수가 있나요? 인간 생활을? 그럴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러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탄소를 흡수하는 어떻게 보면은 흡수원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식물 네 어떻게 보면 녹지 공간 뭐 산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므로써 탄소가 생산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탄소를 감소시키는 것을 합쳐서 0으로 만들자 그게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앞으로 아마 교육 들으시면서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도 아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도,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을 전 세계적으로는 넷 제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NETZRO 해서 넷 제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용어 정도만 어떻게 보면 알고 계셔도, 이 교육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탄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잉 탄소의 시대. 우리가 불필요한 탄소까지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가 제일 많이 나와있죠? 에너지. 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눈을 뜨고 사실 심지어는 자고 있을 때도 에너지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뭐 추울 때는 뭐 전기 히터도 틀고 더울 때는 에어컨도 틀고 또 일어나서는 알람시계 전기가 꽂혀져 있는 알람시계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고 뭐 물을 쓰고 씻고 밥을 하고 사실은 모든 생활 전반에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에서는 사실은 일반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는 이런 산업들 뭐 공장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뭐 지금 대표적인 건 석탄 화력 발전 뭐 그 다음에 뭐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산업 부분에서 사실은 탄소 배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그러니까 교통도 사실은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금 다 뭐 걸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우리가 동구니까. 그리고 또 뭐 대중교통을 타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혼자서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이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걸어오신 분들은 지금 오시면서 탄소 배출을 전혀 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대중교통을 타고 오신 분은 걸어오신 분보다 좀 더 많이 이제 탄소를 배출을 하시면서 오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 자기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진짜 많이 탄소 배출을 하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나마 괜찮은 건 옆에 동료들을 태워가지고 혼자가 아니라 네 명이 오고 왔다 뭐 이러면 이제 좀 이제 대중교통까지는 아니어도 혼자 오시는 것보다는 탄소 배출을 덜 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구 온도 상승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 원인인 이런 탄소 그리고 그 탄소를 또 많이 배출하는 이 에너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에너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지구 온도 상승 1.5도를 지켜내고 탄소 중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의 발전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대전지역에서는 사실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당진, 그 다음에 동해안 이런 해안가 지방으로 가면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거는 그 지역에서 다 전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전으로 보내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전의 전기는 서해안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오거든요. 서해안에서 엄청나게 석탄을 떼가면서 검은 연기 내뿜고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석탄의 재로 피해를 입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시고, 사실 우리 대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대규모 발전소에서 지어진 그 전기가 대형 송전선로를 타고 이렇게 산 넘고 강 건너 물 건너서 이렇게 대전까지 오게 되는 그런 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석탄화력발전소 중심에서 이제는 그렇게 대규모 탄소를 막 배출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전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그 그레타 툰베리가 이야기한 그 미래를 위한 그런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서 다 발표를 했고, 심지어 가장 대표적으로 북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이미 많은 전환을 이뤄냈어요. 심지어 100%를 이뤄낸 나라도 있고요. 뭐 자연 환경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우리 아이슬란드를 아시나요? 네, 그 나라는 이미 재생에너지로 100%가 돌아갑니다. 그거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화산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지하의 땅에 이제 열이 많고 움직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를 만들어낸 나라도 있고, 북유럽 국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에너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서 많이 전환해 왔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스트리아 20년까지 20년이면 올해네요. 작년이네요. 그럼 이미 그러면 70%를 달성하겠다. 뭐 30년에 100%, 25년에 90%, 덴마크는 뭐 20년에 50%. 뭐 이런 식으로 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30년에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30년까지 몇 퍼센트 하겠다라고 이미 예전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냥 딱! 여기 나라들의 대략적인 게 있잖아요. 지금 인도가 30년에 40%, 프랑스 30년에 40%, 뭐 20, 덴마크 20년에 50%, 70 아래, 30 아래, 20. 네, 우리나라는 시스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다른 나라들 막 50년까지 아예 100% 하겠다, 탄소중립 이루겠다. 하지만 우리가 선언적인 그런 목표마저도 너무 낮아요. 지금은 심지어 우리나라는 아직 10%도 아예 거의 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율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후 악당 국가예요.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 선진국에 속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산업시설도 되게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의 미비한, 어떻게 보면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악당 국가라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야기할 건데, 이 재생에너지의 종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그냥 가볍게 이야기해볼 거고, 아마 책을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책이 더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이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저는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태양. 태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는 태양광이고 하나는 태양열입니다. 그래서 광은 무엇이죠?
빛.
네, 빛광자를 써서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태양광 에너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뭐 요즘도 많이 이제 뭐 단독주택이나 뭐 공공청사나 이런 건물들 옥상에 보면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옆에 있는 거는 태양열 발전인데, 이것도 전기를 생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열을 모으고 모아서 이제 펌프를 돌려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어떻게 보면 전기 터빈을 돌려서 생산하는 태양열 발전인데, 이건 이제 약간 좀 비효율적이에요. 공간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태양열 발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막 보급화되어 있지는 않고,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 태양광 발전입니다. 대신에 우리나라는 이 태양열을 가지고 다른 발전을 해요. 집에 막 이게 시골집 같은데 보시면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옆에 물탱크 같이 생긴 게 하나 딸려 있는 태양열 발전이 있거든요. 그건 약간 태양열 온수기라고 해서 이 열을 모아서 물을 데펴서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 난방까지는 아니고 온수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태양열 발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정책 발표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풍력 발전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아마 최근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제주도 많은 해안가는 풍력발전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해안의 뭐 대관령의 그런 그 산간지역,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보급을 하려고 하는 서남해 지역, 그러니까 서해안 쪽의 해안가, 이렇게 풍력발전소들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이용한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람의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바닷가 지역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는 에너지. 하지만 이런 재생에너지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수용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딱 물어봐도 반반 의견이 나뉠 수도 있어요. 나는 태양광 뭐 별로라고 하던데 약간 뭐 풍력 뭐 자연 너무 파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수용성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분들이 작게라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 에너지 전환율이 좀 높은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은 덴마크의 한 섬이죠. 그 삼세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풍력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기가 안 들어와도 돼요. 여기서 돌아가는 풍력발전소로 그 섬에 있는 모든 전력을 다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도 이 풍력발전소를 지을 때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특히 섬이기 때문에 어업 활동하시는 뭐 어민들도 계실 거고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 터빈이 이제 돌아가는 소리가 막 시끄럽다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고 근데 이 풍력발전소를 지을 때 주민들이 오랫동안 어쨌든 합의하고 해서 이 같이 투자를 했어요.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은 발전소를 같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를 통해서 판매되는 이 수익이 주민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이 톱이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소금처럼 돌렸는데 이게 돌아갈 때마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내 수익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소음이 소음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 오늘 이번 달은 좀 많이 돌아갔는데 내 통장에 좀 돈이 많이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용성, 사실은 속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 참여를 느끼려면 어쨌든 개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해야 되고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덴마크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자립률을 100% 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최근에 경기도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시민 햇빛발전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산간 지역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 업자가 이렇게 막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십시일반 뭐 100만원, 200만원 뭐 이렇게 모아서 뭐 시청의 옥상, 무슨 뭐 체육관의 옥상 여기에 햇빛발전소를 짓는데 시민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판매되는 전기 판매 금액은 당연히 거기에 투자한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겠죠. 그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이제 뭐 시민 햇빛발전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대전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큰 모델로 나타난 사례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대덕구에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기다려. 동구도 아마 그럴 날이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오감 들으시고 이제 하반기에 실천하는 활동 하실 때 야 우리 여기 뭐 동사무소 옥상에 분간 아주 좋아 보이던데 거기에 우리 돈 모아서 발전소 지면 안 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타 에너지인데 지열과 수열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열 발전, 뭐 수열 발전 이거는 전기를 생산하는 거다기보다는 냉난방에 주로 활용이 되고 사실은 일반 민간에게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뭐 관공서나 이런 데들의 일부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는데 땅, 우리 겨울에 항상 우리 어르신들은 김장하면 장독대를 땅 속에 묻어놨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일정이,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어떻게 보면 땅 속에는 이 온도들이 일정합니다. 그 일정,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온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열, 물 속에 있는 열을 히트펌프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를 쓰지 않고 땅에 있는 냉기로 여름에 난방을 하고 겨울에는 땅에 있는 온기로 난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수소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차도 많이 보급이 됐고 최근에 뭐 대전 봐도 그 현대 그 수소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충전소도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지은다고 하고요. 이 수소는 어떻게 보면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이걸 활용해서 이제 발전소도 짓습니다. 이게 발전소라고 하면 상상이 안 되시죠? 이게 네,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이라고 해서 수소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또 돌리고 수소차라고 하죠.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수소 에너지 하면은 되게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색깔도 막 파란색, 막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와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갈 때 수소 발전 열심히 하면은 탄소 배출 중립 지키면서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소 발전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소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이 연료전지 돌아가고 수소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그 수소는 대부분 그레이 수소라고 해요. 회색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화석 연료와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소를 만들 때 천연가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천연가스를 분해해서 거기서 수소를 뽑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아마 연료전지 이제 조금 하시는 데들도 있는데 그런 데들은 도시가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를 어떻게 보면 가스라는 그런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0% 청정에너지다? 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색 수소. 아직까지는 그런 청정한 이미지의 수소는 아니에요. 좀 더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은 블루 수소라고 해서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많은 CO2도 있죠. 거기서 이제 수소를 포집하는 방식. 그래서 이런 포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블루 수소가 있지만 사실은 기술적으로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린 수소라고 해서 우리가 수전해라고 하는데 물이 H2O인데 여기서 H가 수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H만 뽑아내는 거예요, 물에서. 근데 그 방식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연구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H2O를 분해하려면 또 전기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럼 이 전기에너지를 뭘로 만들어낼 것이냐 했을 때 아까 그 풍력발전소나 같이 막 우리 풍력발전소는 하루에 막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게 전기가 남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수소가 어떻게 보면 그린 수소의 기술이 달성이 됐을 때 진정한 청정에너지 수소가 될 수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 수소에너지의 현실은 거의 그레이 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수소에너지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네. 지금 이렇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막 가속화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근데 아까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데들은 어디요? 가정이라고 했었나요? 집은 아니라고 했었죠. 네. 산업체들. 기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기도 많이 쓰고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기업들 뭐 아시는 데들 있겠죠? 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나이키도 있고요. 뭐 레고도 있네요. 뭐 그다음에 뭐 네, 많아요. 너무 많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 스타벅스도 있네요. 예. 네. 이러한 기업들이 RE100이라는 것을 캠페인에 같이 선언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RE100이 뭐냐면 Renewable Energy 100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로 100%를 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나이키가 선언을 했잖아요. 나이키가 2050년까지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뭐 신발, 의류, 뭐 그 다음에 그 만들어낼 때 사용되는 공장, 모든 그런 전 영역에 본인들이 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하든 아니면 본인들 남는 땅에 뭐 풍력 발전을 하든 아니면 할 수 있는 땅에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든, 그래서 본인들이 소비하는 그런 전기는 100% 다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거기에 아마 알만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애플, 그다음 무슨 차량 회사 벤츠, BMW, 뭐 나이키, 구글, 뭐 페이스북,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은 다 거기에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동참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아이폰을 만드는데 애플의 그 건물에는 다 태양광 발전으로 다 되어 있고, 유휴 부지에도 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사실 최근에야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어서 SK그룹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SK그룹에 속해 있는 8개 계열사가 이 아리백 클럽에 가입을 했고, 그 밖에 LG, 하나큐셀 등이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움직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테슬라도 아리백 기업에 돼 있거든요. 그 전기차 만드는. 근데 테슬라 전기차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배터리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맞죠? SK와 LG화학이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리백 선언을 했는데 너네 우리 기업에 이제 그 배터리 납품하려면 너네도 아리백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네 배터리 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애플이 이제 핸드폰 만들 때 뭐 디스플레이 다 LG에서 이제 들여오는데 너네 이제 우리한테 디스플레이 팔려면은 반도체 삼성 너네 반도체 우리한테 팔려면은 너네도 아리백 해.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냥 하나둘 이제 가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참 부끄러운데 삼성이나 LG가 해외 그룹에도 많이 있잖아요. 해외에도 뭐 공장들도 있고 그런 공장들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왜냐면은 당장 거기서 만든 제품들이 이제 해외로 수출이 될 텐데 요구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하나둘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작은 기업들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너네가 이제 뭐 RE100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씩 재생에너지 늘려가면 인증을 해주겠다. 국내 기업들에게도, 작은 중소기업들에게도. 그래서 뭐 RE20, RE40, RE60 이런 식으로 해서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올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는 재생에너지 못 만드냐 이렇게 고민을 하실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모이신 거잖아요. 우리도 한번 에너지를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운동을 우리는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듀서라는 생산자와 컨슈머라는 소비자의 합성어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들이 살고 계시는 단독주택의 옥상, 아니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뭐 베란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건물이 가지고 있다면 그 건물의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뭐 기회가 되면 해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우리는 에너지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쓰는 전기를 본인이 직접 생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프로슈머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걱정은 이거예요. 태양광 하면은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약간 사자 느낌이, 막 시골에서 막 이렇게 뉴스 보면은 태양광 사기당해서 뭐 피해를 보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많고, 약간 느낌이 좀 쎄한 느낌이 있어요. 태양광 사업이라고 하면은. 막 안내문도 되게 현혹해요. 막 무상 설치해준다고 하고, 막 공짜래. 그리고 뭐 전기료 얼마씩 막 엄청나게 막 감면된대. 막 그리고 막 공연 막 한국전력공사 막 이런 로고 넣어가면서 막 약간 현혹시키지만, 그래서 막 이렇게 노후자금 위에 투자했는데 막 그냥 사기당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는 분명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을 거예요. 분명 정부가 이렇게 재생에너지 막 보급했다고 하는데 민간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많은 사업들을 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뭐가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사업이고 뭐가 비공식적으로 일반 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냐. 사실 이런 것들도 사기라기보다는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런 재생에너지들을 많이 보급하고 이런 활성화시키려고 한국에너지공단이라는 곳을 만들었고 또 에너지공단 안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라는 곳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볼 때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태양광,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대부분, 모든 100%의 사업은 다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수, 이런데 한국에너지공단이 들어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전력공사? 여기는 보급하는 데가 아니야. 그냥 전기 사고 팔기만 하는데요. 그냥. 예.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이런데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 농협? 은행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냐라는 것을 봐야 되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태양광이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지원 사업, 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그리고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작은 사업들 있죠. 그래서 사업마다 다 공식적인 사업들이고 사업의 특성마다 이제 얼마를 내고 설치를 하냐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집니다.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설치했을 때 가장 이득을 많이 보고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이 융복합 지원 사업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에는 국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에너지공단 사업비도 들어가고 대전시로 예를 들면 대전시비도 들어가고 또 동구로 동구까지도 내려오면은 동구의 구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국비, 시비, 구비 막 이런 게 다 들어오니까 사실 제가 만약에 직접 설치한다고 하면은 실제 설치하는 금액이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한 뭐 15에서 20% 정도만 내면은 설치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절대로 나라에서 뭔가를 보급해줄 때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설치하시고 뭐 매달 얼마씩 내 이런 게 전혀 없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교육하기 전에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구 실제 이제 주민분들께서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우리 집에 지금 옥상이 비어져 있고 이거 설치해볼 의향이 있는데 그럼 설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느냐 그래서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가지고 온 거고 주택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상시 모집합니다. 매년 초에 그래서 매년 정해진 신청자를 모집을 하고요. 대신 여기는 정해진 사업 구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이면은 아마 뭐 대전시 안에서도 구마나 TU가 있겠죠. 뭐 만약에 동구에 100가구라 하면 이제 100가구가 선착순으로 끝나면은 이제 사업이 끝나는 사업. 그래서 이거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돼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평균 자부담률이 30에서 한 50% 정도 되고 설치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융복합 지원 사업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구라고 해서 동구 전체가 다 이제 이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년 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21년도에는 무슨 동, 22년도에는 무슨 동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21년 올해죠. 올해는 동구의 망월동이 사업 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해 설치한다고 하면은 이미 작년에 모집자들은 다 끝났습니다. 다 모여요. 그러니까 20년도에 이미 신청자들을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20년도에 망월동에서 이제 신청자들 막 모집해요. 주민센터에서 뭐 혹시 설치하실 분 있으시냐? 그러면 한 100명이 모였다. 그럼 이제 동구에서 그거를 산자부에 올립니다. 우리 동구에 지금 망월동에 한 100명 정도가 신청하고 싶은데 국비 좀 주세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망월동은 그래서 아마 전체 사업비로 한 20억 가량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제 태양광 이제 신청하신 개인 주택들은 네 이제 설치가 될 예정이고 이제 22년도 내년에 설치할 사업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네, 그 대상이 자양동하고 용운동하고 파남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혹시 뭐 자양동, 용운동, 파남동 주민분들이고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평균 네, 태양광. 네, 태양광도 되고 네,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평균 자부담률이 15%에서 20%예요. 그리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설치를 지원받았을 때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다. 근데 이게 참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 구역들이 보통은 그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민간 기업들, 사기꾼 기업들이 이런 구역들에 가서 이거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막 받는 사례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 미니태양광 무급 사업도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공동주택이나 뭐 아파트, 뭐 그런 개인주택, 그 다음 뭐 상가, 이런 데 이제 베란다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설치할 수 있고, 자부담률이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공하는 업체들은 그 해 초에 이렇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선정을 해요. 그래서 막 뭐 아까 그 기업이 무슨 A기업이 있다. A기업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궁금해. 그러면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이 A기업이 전문 기업이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러한 전문 기업만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들은 민간 뭐 다른 뭐 영리 활동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시공이나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 공단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에너지 공단에서 와서 뭐 패널을 중국산을 쓰지 않고 국산을 잘 썼는지 아니면 뭐 이런 구조를 세웠을 때 뭐 부품을 뭐 빼먹진 않았는지 이러한 기준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시공을 하게끔 이런 전문 기업들을 매년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선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들로부터 실적을 요구하고 너네 지금 아직도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인지 평가하고 해서 매년 이런 전문 기업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보실 때는 전문 기업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가장 큰 융복합 지원 사업이 지금 제가 전단지를 봐서 보니까 6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용운동 자양동까지나 써놨는데 파남동까지도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게 태양광,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일단 태양열, 이게 온수 쓰는 거, 지열, 이것도 이거는 난방이에요. 냉난방 아까 소개해드렸죠. 지열, 그 다음에 연료전지,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있는 곳이라면은 그 수소로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것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비싸죠. 자부담이 이렇고요. 진짜 원래 설치 비용이 지금 이게 내년 금액이 바뀌거든요. 내년 에너지공단에서 올해 설치비는 이거야 라고 이제 정해주는 건데 이 460만원이란 금액으로 3kW 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데 본인 자부담액이 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70만원을 내면은 요 혜택을 받아보는 거고 나머지는 다 390만원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이 전단지를 많이 구해왔는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좀 다 끝나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나는 집도 단독주택 아니고 그냥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미니 태양광으로 설치할 수 있고 나는 도저히 이런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니죠. 많이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곧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기를 안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생산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예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민간인들이 전기를 절약해서 그 전기를 절약하는 그 양이 원전 하나가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 양만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시가 전기를 줄여서 원전 하나의 효과를 우리가 내겠다라고 해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오래전부터 펼쳐오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이러한 곳을 절전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발전소가 아니라 절전하는 곳이라고 해서 절전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전 절전소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빈간에서 그냥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진짜 마을 공동체 분들이 절전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시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관저동에 보니까 하차시 교육의 관저동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햇대마을 절전소라고 해서 마을 어린이 도서관에서 이런 절전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절전왕 선발대회라고 해서 이제 각자 가정에서 본인들의 절전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그런 절전왕 선발대회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때만 해도 절전하면은 자기 집 전기세 절약하고 끝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국민 DR이라고 해서 절약을 하면은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 제도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신표라고 해서 사실은 전기, 이거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짧게 이야기하면은 태양광 발전이 이렇게 막 불안정해요. 사실은 막 해가 뜰 때도 있고 갑자기 구름이 낄 때도 있고 사실은 재생에너지라는 게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우리가 발전이 사실은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야 일정하게 석탄을 떼면 그냥 전기 생산량이 일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날씨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당장 몇 시간 뒤에 바람이 불지 안 불지 어떻게 압니까? 그쵸?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데 전기 피크가 심할 때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구름이 끼어가지고 태양광 발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전기를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소비를 확 줄여서 태양광 발전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시간 뒤에 전기가 부족할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딱 이제 DR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이나 산업체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뭐 금일 뭐 13시부터 15시까지 전기를 줄여주세요 라고 막 이렇게 뭐 10만 가구, 100만 가구 이렇게 늘어나서 그럼 뭐 목표치만큼 이제 줄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줄인 만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 그게 바로 국민 DR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줄인 만큼 전기를 다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썼다면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돌리고 바로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발전시설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전기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이게 이제 국민 DR이라는 제도로 이제 아직 활성화는 안 돼 있는데요. 이미 산업체를 중심으로는 하고는 있어요. 어차피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이 산업체다 보니까 산업체를 중심으로 많이는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플러스 DR이라고 해서 전기를 쓰게 합니다. 언제 쓰게 하냐? 전기가 남아도 돼. 그러니까 사실은 새벽이나 저녁 이럴 때는 사실은 전기가 좀 남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전기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가정에서는 낮에 전기가 남아요. 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왜 최근에 스마트 기기 해서 IoT 기기에서 막 갖다 핸드폰으로 막 전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세탁물을 넣어놓고 출근을 하시다가 한 2시쯤에 세탁기를 돌려놓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는 그럼 그때 쓰는 거잖아. 그럼 그런 식으로 전기의 사용을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조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제도. 그게 바로 국민 DR이라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기후위기 문제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업시설이 멈추니까 자연이 금세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안 돌아가니까 인도, 네팔에서 히말라야가 보였다. 여기. 안 보이던. 네, 그런 식으로 사실은 기후위기 문제는 지금 당장 내 옆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할 때는 우리 마을에서부터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일회용품 안 쓰는 거, 자가용 탈 거, 대중교통 타고, 대중교통 탈 거 걷고 이런 식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행동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라 라는 말이 기후위기 문제를 다룰 때 마을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이야기 하면서 끝내볼게요. 제가 지구적으로 하면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하면 행동해라 해볼게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정보를 주신 우리 강사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강사님 이제 바로 가시지 않으니까요. 생각나시면 언제라도 얘기해 주시고요. 시간이 4시까지인데 잠깐만 우리 워크샵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1시간 강의, 1시간 워크샵인데 오늘 입학식이잖아요. 원래 입학식에 좀 일찍 가긴 합니다만 오늘 4시까지 예, 시간을 지켜드릴 테니까요. 우리 마을에 지금 들으셨던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고 싶은 곳을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후에 우리가 실천단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말로 태양광을 설치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원금